할렐루야. 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 이름의 복음으로 임한 자유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저자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만난 그런 의사입니다.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누가가 원래 종이었다, 노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참 멋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는 이 남의 몸을 만지고 치료해주고 한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는데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는 것. 이것이 참 이해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학자의 수준의 이런 사람인데 이방인 관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관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차례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이요. 1600년 거의 동안에 38명의 저자에 의해서 써졌는데 오직 이방인,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는데 한 사람 딱 이방인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교회의 역사서, 선교의 역사인데요. 그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졌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증인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이자 성천 하늘에 오르시는 바로 직접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성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들을 이 땅에서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천인 것이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나는 이제 이 땅 지상에 이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너희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이 좋은 일이에요. 왜냐? 예수님이요, 성천 안 하시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은 한 지역에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은 한 지역에 꼭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이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만나고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 그리고 또 치유된 사실, 이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힘입어서 이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걸 언급하는데 오늘 그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것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제자가 빠졌으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제는 사도 한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고 제비를 뽑아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작 예 마띠아입니다. 예. 예, 마띠아. 마띠아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맛동산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띠아. 마띠아. 예, 마띠아.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50일이 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아주 그야말로 사람들 머리 위에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막 그냥 이렇게 임하고 그냥 막 그냥 이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막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갑자기 전혀 들어보지 않는 외국인의 말들을 외국 나라의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그냥 흥분하고 들떠고 뜨거워 있으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말씀 마지막 내용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천년 전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미리 보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드디어 아주 극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너희 유대 사람들아 메시아인 예수님을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한 목소리로 동일하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로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그 베드로의 간단한 메시지인 것 같아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이 몇 명요? 3,000명이 되었습니다. 3,000명.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예, 3,000명. 하, 정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요 거기 서서 이 간단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3,000명이 3,000명이 여기 다 서 있으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예수님의 생전에 육신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기도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최초로 응답이 됐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이 47절의 이 말씀입니다. 43절에서 예. 사람마다 두려워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되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이 딱 기도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완전히 딱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예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좀 살아보면 안 되겠느냐, 하나가 돼서 우리가 네 거 내 것 없이 좀 그냥 같이 나눠놓고 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만이 안 되겠느냐, 이런 모델을 만들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노력했고, 뭐 칼막스 이후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우리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많이 가진 사람 없고 적게 가진 사람 없고 다 나눠놓고 그냥 서로 하나 되고 됐습니까? 네. 사람의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정치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딱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바로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장이 딱 나타났고, 이제 그 다음에요, 어디에 나타나냐, 딱 한 군데 딱 나타나요. 딱 한 군데.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딱 그냥 이제 세상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는 그 순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모든 사람들, 아무라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다 입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 딱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의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되어 있습니다. 이 제9시는 오늘날 말하면 오후 3시예요.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꼭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9시에, 오후 3시에 성전을 올라가는데, 이 평소에 성전 그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40살이었습니다. 나이가 40살.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걸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는 안전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안전병이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 줄 알죠? 네. 지체 부자요. 자, 예, 지체 부자요. 예, 요즘 장애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애자라고 말하면 이거 아주 차별한다고 합니다. 지체 부자요 한 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이분이 있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매일 봤는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데, 뭐 때문에 앉아있느냐?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을 뭐 어디에 뭐 술에 태웠는지, 아니면 뭐 업고 왔는지, 아니면 뭐 메고 왔는지 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뭘 하게 만드냐면 구걸로 하는 것이에요. 한번 주십시오. 이걸 우리 한국에 전에 별로 좋지 않는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니? 앵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한국에도 가보면 그런, 지금 미국에는 물론 홈리스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그 문이 뭐냐,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beautiful gate라 이렇게 뭐 영어로는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책에는 이 미문이 뭐냐, 어떤 상태였냐면 그 당시에 은치를 하고 금치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미문이래요. 헤롯 성전 동쪽에 있는 이 문인데 아주 화려한 문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 사람을 앉혀놓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나갈 수 없으니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뭘 좀 먹고 싶어서 돈이나 좀 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쳐다봤는데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가 최초의 복음을 전합니다. 최초의 복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뛰어서 걷고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정말 지체장애자로서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맨날 구걸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마디 그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놀랬다는 것이에요. 아주 놀랬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놀라운 복음의 위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는 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다가 갖다 놓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이용을 했는데 그 지체 장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을 들어간 거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레위기 21장 18절을 보면요,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후에 그는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함께 성전 안으로 뛰어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억눌림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애처롭게 여겨졌겠습니까? 남의 돈 동량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40년 만에 그는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의사인 누가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표현을 두 번 강조하는데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만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의사는요, 이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의학적으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강조했느냐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는데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그 자체도 기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래서 그는 막 기뻐하면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자유케 하는 능력,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던 이 40년 동안 참 지체 장애자가 예수 이름 그 한마디 듣고 일어나 그러라고 하는 그 선포에 그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첫 기적, 표적을 이제 행하신 것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거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결례로, 손 씻는 결례로 물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서 뜯어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결례, 그러니까 씻고 깨끗이 씻는 그런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고 그들이 늘 익숙하게 여겨왔던 율법입니다. 율법.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 잔치 석상에 큰 기쁨을 안겨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성전을 믿으면 뭔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을 믿어도 안 되는, 그래서 성전 문, 미문 밖에서 앉아있으면 안전병이니까, 이 안전병이 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유대교 율법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큰 맨 처음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자유입니다. 율법은 부자유입니다. 은과 금도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복음으로 임한 이 자유,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자유입니다. 이 자유, 자유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자유를 주고 예수 이름이 자유를 준다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40년 동안을 그는 앉아서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 사람의 부자유한 상태는 너무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속박입니다. 속박. 속박. 이 사람은 살아있다지만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산 목숨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 영적인 어둠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본연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처참한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세요. 이 사람 영적으로 눌러 있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대 절망에 빠진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복음이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랬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자유케 한 그 바로 성령의 능력, 내가 다른 것은 돈은 못 준다, 이걸 주노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이자 그 영적으로 속박대응하여서 성전 미문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최근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주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네가 주노니 일어나 그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부자유가 자꾸만 생기고 속박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평안,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위대한 선포인데 우리를 얽매고 속박하는 것, 거기에서 자유케 되게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유의 또 다른 표현은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 해방. 예.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내가 죄가 없어지고 자유함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은, 익숙한 그런 말이지만은 그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제부터 말씀이 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전이자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또 하나님 주신 음성 이제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는 것인데 예수 믿으니까 자유롭던가요? 이거 좀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자유롭느냐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부자유하다. 예수 믿으니까 뭔가 속박을 당하는 것 같더라. 뭔가 부담이 된다. 뭔가 억눌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듭니까? 혹시 오늘 이런 마음이 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의미에서 모태신앙이란 말도 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신앙을 유지해서 모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모태신앙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부모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예수 믿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 사실은요. 자,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아등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아등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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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아내의 등에 밀려서 아내의 등에 떠밀려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등신앙이라고 해요. 아등신앙. 이게 뭐 한국에서는 말을 하도 잘 지어내서 아등신앙이래요. 어쨌든 모태신앙이든지 아등신앙이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런데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가 되어야 되는데 불편하고 속박적으로 느끼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볼까 말아볼까, 예배를 가야 할까 말아볼까, 왜 이 갈등을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것이 많은데 왜 주일에 가야 돼? 아이고, 또 주일을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헌금도 해야 되는데 막 자꾸 나도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왜 이 헌금해야지? 여러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느낍니까 여러분? 아니, 복음의 본질은 분명히 자유라고 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요. 모이기에 힘쓰라 해서 모이라는데 모이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오늘 꼭 알아야 합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신약 성경인 경우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집중적으로 이 자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요, 구약에서 말하는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목적이 있는 자유. 관계적 변화와 소속과 신분이 바뀐 상태, 목적이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가서 바로라고 하는 그 이집트 왕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풀어줘라, 나가게 해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느냐? 왜 그렇게 하라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하면서 백성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보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면은 생뚱맞게 생각이 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요.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할 때 그때 하나님과 인간은요 예배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인간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부자유가 있게 됐고 속박이 있게 됐어요. 억압이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예배하는 것이 자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도록 너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요. 나는 복음과 어떤 의미에서 복음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는지 또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어떤 국가대표, 한국의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탁구를 배워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탁구 배울 거라면 막 갔습니다. 건강이 좋다니까. 근데 이 탁구 선수가 탁구를 배워준다는 게 맨날 가기만 가면은 공을 이리 치는 것만 계속 하는데 그걸 2주, 3주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서 그랬대요. 아이고 참, 탁구 치러, 탁구 배우러 갔더니 맨날 했던 그거 뭐, 그거 뭐 재미있어. 뭐. 탁구가 늘겠어. 뭐. 그러면 둬버리자. 사람들 이제 그냥 둬버리대요. 근데 한 두 사람은요, 끝까지 요걸 계속하고요, 요걸 계속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탁구 선수가요, 하루는요, 숟가락을 딱 가지고 나오던지요, 가지고 오더니요, 탁구장에서 얼마나 내가 자유로운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하더래요. 숟가락을 가지고 탁구를 공을 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게요.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숟가락을 가지고 내가 탁구공을 내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자리까지 보낼 수 있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걸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와 타락이 들어오면서 원래 자유가 속박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였어요.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부자유하게 되고 부조화가 되어지고 속박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요, 죄를 행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롭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절대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는 그건 부자유입니다. 그게 방종이고 속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뭐냐? 죄입니다, 죄. 죄.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걸 더 기뻐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달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 지을 자유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그게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좀 내놓으라 해가지고 돈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 곳으로 챙겨갔습니다. 뭐 때문에? 자유롭게 해보려고. 자유롭게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아버지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자유로웠어. 가서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그냥 온갖 짓들을 다 하고. 근데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뭡니까? 자유가 없어. 아니, 지엄 열매를 먹을 자유도 없어. 이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다 빼앗긴 거예요. 완전히 방종으로 죄에 매여서 속박을 당하고 부자유한 상태가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생각이었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을 걸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떠나면은 자유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부자연스럽고 속박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되어져서 아버지 앞으로 오려고 오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다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치 베풀어주고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내 것입니까? 아니면 남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 아닙니까? 저번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외출해서가 와가지고 뭐 음식을 주문하는데, 여기에 뱀을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뚝 내밀어가지고 뭘 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뭐 그냥 제가 놀래가지고, 정말이에요. 그때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왜? 내 몸, 내 마음대로 뭐 그 하는데 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 여러분, 그 자유 아닙니다. 그 자유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몸이 성전이랬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잘못한 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 몸이 성전이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정반대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유를 영어로 프리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유는요, 프리덤이란 말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때 프리덤 프롬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이제 뜻을 찾아보면요,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특정 권위에 대한 간섭을 부정하며 억압과 지시와 통제를 거부한다는 맥락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요,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뭐냐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거 이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자유는요, 프리덤 포입니다. 프리덤 포. 이게 뭐냐면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자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자유의 이 다른 이름은 바로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50대 중반의 어떤 그 남성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나오고 엘리트라고 자칭하는데 이 사람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자기는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롭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와이파이에게도 말 안 하고 배낭실을 멋지고 뭐 같은 거 하나 짊어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산으로 둘러가서 한 2주 있다가 그게 실증되면 집으로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자유롭습니까? 이 사람은 직장에 한 곳에 오래 못 붙어있는데요, 6개월 아니면 8개월 만에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집 치우고 그냥 난 자유롭다 하고 그냥 또 그냥 다른 직장을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가정에서 자유롭겠어요? 경제적으로 자유롭겠어요? 부인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겠어요?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죠. 아내가 뭐 걱정을 하든지 염려하든지 말든지 직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홀쭉홀쭉 떠나버리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하는 이게 자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예요. 그 자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국의 그 TV에 보면은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뭐 보면 아 좋다고 해서 한번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자유가 없는데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해.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지 혼자 놀고 싶으면 놀고, 산을 가고 싶으면 산을 가고,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고. 여러분 이게 자유 아닙니다. 이게 자유 아니에요. 인생을 왜 그리 소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방종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조심하십시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점점점 방종이 되어서 어느 한 순간에 나를 중독에 빠뜨리고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또 눈으로 봐서. 근데 여러분, 아니 북한의 실상 영상을 보면 자유로워요. 그러면 보니까요, 장에도 가고 그다음에 뭐 먹을 것도 먹고 이웃과 이야기도 하고 자유로워요. 북한에 자유가 없다는 게 무슨 자유가 없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는요. 뭐죠?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자유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 이것이 없다면 그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 그 상태가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용점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부자유입니다. 속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 절대 자유 아닙니다. 그건 속박이에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 자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위에 순종할 때 자유가 있게 되고 드디어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게 되고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로 알므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유인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의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대가를 지불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머물러서 주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불편함이 없는 자유는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피곤해,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 말 안 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하게 되면은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덧입혀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냐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뭐 해요? 아이고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아니 복음 전하려 했다가 이게 웬 말이냐고 감옥에 갇혀서 이게 억울하게 어떻게 죽냐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요? 아니었어요. 거기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뭐 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자유로운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요, 회개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부자유 가운데 내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순종으로 오는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이 지체 장애자는 단순한 이 신체적 장애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만은 율법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영적인 장애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치유를 받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평생 성전 문턱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구경꾼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짧은 메시지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묶이고 메인 자가 풀려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원하고 말하지만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의 복음만이 자유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절대 자유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자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은과 금이 자유를 가져준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자유를 얻지 않습니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우리는 내 약함과 악함을 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책임,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자유이고 또 이 자유의 다른 이름이 특권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어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는 자발적인 순종에서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자유, 이번 한 주 동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자리가 온전한 자유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지체장애자가 일어났을 때 놀라고 또 놀랐다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